네 혼자 왔니?
응, 아직 싱글이야.
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하얼빈 윤계상이야.
내가 하얼빈 좀 다녀봐서 아는데, 아닌데. 윤계상보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에이, 아니야.
됐고, 네 지금 어딨니?
오전 10시니까 니아우 차이나 들어야지.
니아우 차이나? 왜 듣니? 어디 듣니?
넌 중국에서 왔다는 애가 이것도 모르니? 최신 중국 소식에 중국 여행 정보까지 알차게 알려주잖아. 거기다 얼마나 재밌다고.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니? 그럼 가자. 판타스틱한 지미의 방으로 니아오 차이나루.
안녕하세요. EBS FM 니아오 차이나 하얼빈 윤계상 DJ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요즘 범죄 도시 패러디가 유행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 SNS에도 잠깐 올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괜찮았나요?
연변 얘기는 또 제가 전문 아니니까. 왜 됐니? 어이드니?
어이드니?
니 지금 뭐더니?
나보다 잘한다. 야, 이거 여자 윤계상인데요, 그쵸?
네, 하얼빈 윤계상님처럼 오늘 리아우 차이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속해서 즐겁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신중현이 부릅니다. 미인.
따지 따지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네, 요즘 중국에서 핫한 이슈는 뭘까 궁금하시다면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상하이 먼저 연결해 볼까요?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봤니?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요.
네, 진영 씨, 오늘 준비한 소식 얼른 전해주세요.
중국에서 3월 8일 여성의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등 이벤트가 있는 날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곳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면 수익을 내는 곳은 뭐 한 군데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택배회사.
야, 바로 맞추네요. 네. 좀 백화점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어딘가요?
어우, 센스쟁이. 바로 택배회사 맞습니다. 쇼핑몰에서 구입 후 받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이 다시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쇼핑몰은요, 구입한 만큼 환불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택배에서는 그로 인해 매출이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사실 심각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환경을 해치는 택배회사 상자, 택배 봉투, 테이프가 증가한 건데요. 택배 상자 비닐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친환경 택배 상자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 문제로 대두될 정도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이런 테이프가 그런 거예요?
중국의 택배 포장지 쓰레기는요, 연간 4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택배 포장지 회수율은요, 단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기차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택배회사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이, 비닐, 택배 상자 대신에 친환경, 플라스틱, 공유 택배 상자를 선보였습니다.
공유 택배 상자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자를 함께 나눠 쓰는 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왔습니다 하며 철가방으로 맛난 짜장면과 탕수육을 배달해주면 나중에 빈 그릇을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된 후에 상자는 택배기사님이 다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상자는요, 최대 1,000회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굿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중국 현지 반응은 어때요?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경도 살리고 우중충한 회색 상자를 받는 것보다 예쁜 노란색 상자에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시장이 큰 만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지금 공유 택배 상자는 중국에서 환경을 지키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 플러스 원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아우, 갑자기 웬 강아지 소리냐고요? 한 주 동안 한 강아지의 사진이 웨이신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강아지의 사연 오늘 알려드릴게요. 상하이 거리의 한 강아지가 며칠 동안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강아지를 보며 중국 사람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리차드 기어 주연의 영화 하치 이야기를 떠올랐는데요. 주인이 죽은 후 계속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하치 같다며 상하이판 하치라고 안타까워했죠.
저 일본 영화, 헐리우드 영화 다 봤거든요. 이거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강아지 잃어버린 주인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럼 꼼짝도 않고 기다린 거네요.
상하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을 것을 줘도 먹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상하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강아지 반전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반전의 스토리, 이렇게 탈을 벗으니까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었어. 너무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리는 착한 강아지가 아니라 띠로리, 주인과 한바탕 싸운 고집센 강아지였던 겁니다. 이 강아지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길 건너편 주인이 있었어요. 강아지는 주인과 다툰 후 화가 나 집을 나왔고 주인은 건너편에서 빨리 와라이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아우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를 데리러 와 그러기 전에 안 갈 거야 하며 주인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며 며칠째 싸우는 중이었던 거죠.
부부 싸움하는 부부 같아요, 그렇죠?
야, 네. 강아지랑 주인이 이럴 수 있나요?
이거 뭐 너무 그런데 진짜 사람 같아.
진짜 그렇죠. 네.
어떻게 강아지가 주인과 싸워서 집을 나가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강아지도요 감정이 있는지라 사람과 싸우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감동적인 상하이판 하치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주인과 대치 중인 강아지로 한 번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파 통신원도 항상 싸우지 말고요. 네, 오늘 감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세팅.
네.
네, 이번엔 홍콩 연결 한번 해볼게요.
홍콩 통신원 우리 홍차 김윤선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김윤선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 같은 여자.
차분해요. 네, 앞에 상하이랑은 정말 이게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중국과 홍콩에선 어떤 뉴스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마 전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시진핑 집권 제2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국가주석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중국과 홍콩에서도 대단한 이슈입니다.
진짜 이거 저도 뉴스 봤는데
네네.
근데 그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가 뭐예요? 어떤 회의예요?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고위 정치인인 중앙위원을 뽑는 자리이고요. 총서기를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최고 7인의 상무위원을 발표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매일 그냥 그 뉴스에서 다뤄지는 게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5년 더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또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귀에 익을 텐데요. 바로 시진핑 사상입니다.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공산당이 가져야 하는 비전과 따라야 할 강령이나 방침 등을 모아놓은 당헌, 중국에서는 당장이라 부르는데요. 당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지도 이념을 채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19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중화인민의 부흥을 꿈꾸고 중국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당 공식 당장으로 채택하여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그게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의 최고 자리인 청소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치 방향이나 생각을 선포한 건데 이게 좀 큰 이슈가 될 일인가요? 중국에서는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 당의 입장을 대표해서 당의 사상을 정비하고 당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정도의 당원, 당장을 만들어 선포한다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 시진핑 사상이 이슈가 되냐 하면 바로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름을 건 사상이라고 한다면 현역에서 은퇴하거나 혹은 사후에 후대가 그 인물에 대해 업적을 기리거나 사상을 정리하면서 누구누구의 사상이라고 붙이는 편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럼 이제 시진핑 주석 말고 다른 주석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기리고 사상을 정리해서 따르는 지도 이념으로는 저희에게도 잘 알려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사상과 이론이 있는데요. 모두 현역에서 은퇴하거나 사후에 그들의 이념을 재정비해서 공산당 당장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경우 현역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사상을 선포하고 당장에 올리면서 현재 많은 해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어떤 해석인가요?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네. 자신을 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려는 것이다 라든지 중국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뭐 혹은 앞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작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해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네.
자신의 이름을 걸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실제로 네. 강력한 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럼 홍콩 그렇죠. 소식 하나 더 준비해 주셨죠?
네. 중국 소식과 조금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홍콩 간섭이 심해지면서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화 세력과의 갈등 소식을 가끔 전해드렸는데요.
네.
얼마 전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권운동가 베네딕트 로저스가 홍콩에 입국하려 했지만 홍콩 이민국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허가를 하지 않죠? 영국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베네딕트 로저스는 홍콩의 민주파 의원들과 정치 활동가들을 만나서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아마 이걸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로저스의 홍콩 입국 불허에 대해 영국이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요. 이 항의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누군가의 입국을 허가하고 불허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이라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네. 지금 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홍콩의 그 정치적인 이슈들을 조심히 전해주셨는데요. 네. 네. 좀 원만히 제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차통 신원 소식 정말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짜이찐. 네. 제가 어제자 뉴스를 봤는데 그 한중 간의 그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최대 여행 사이트에서 드디어 한국 그 관광 상품이 그동안 없었었는데 다시 관광 상품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이 우리 니아오 차이나도 좀 더 좀 다양하고 또 괜찮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네.
중국 소식 들었으니까 이제 중국 여행 한번 떠나볼 차례죠.
네, 그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더피가 부릅니다. Mercy.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서유기.
신시여지.
오늘도 귀로 듣는 즐거운 중국 여행 떠나봐야죠. 여행 작가 전명훈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인데요. 가을이면 생각나는 건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파란데.
네, 판타시가 네.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벌써 10월 말이에요. 두 달 동안 우리가 홍콩, 마카오, 항저우, 청두, 상하이까지 다녀봤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어디로 떠날지 궁금합니다. 이제 더 떠날 데가 있나요?
만초하지.
가을 하면 생각나는 여행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푸른 하늘 밑에서 뭔가 넓은 데서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평선이 보이는.
그럼 오늘도 이를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휘슨도밍고스 알려주세요.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나 휘슨도밍고스. 오늘은 꼭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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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그곳을 찾아가리라.
그래, 네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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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중국 어디를 다니셨다 카드노?
어? 유 아줌마, 나 따라온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선조 할아버지가 중국에 오셨다고? 오셨었다고?
My grand grand grandfather 로마 사람 비단 엄청 좋아해. 차이나 가서 실크 비단 사왔어요.
실마 고래? 그런 곳이 딱 하나 있다 안카나?
Where is it? 거기 어디예요?
둔황. 둔황이라고 나도 가본 적이 없어졌고. 그 네 잘생긴 친구 있잖아. 그 판타스틱 존. 그 양반한테 물어봐라. 난 바빠서 간대 이만.
아이 참, 또 안 가르쳐주고 가면 어떡해요. My fantastic guide 판타존, please help me. 판타존, 오늘의 여행지 둔황은 어떤 곳이에요? 좀 약간 생소한데.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가본 데 중에서 가장 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안 다뤘던 곳을 찾아보니까 좀 멀리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여행하기 좋은. 좀 쌀쌀하죠. 한국보다는 쌀쌀하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파란 하늘과 거의 높다란 대지 그리고 끝없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중국의 간수성이라고 있어요. 중국 서쪽 끝에 거의 서쪽 끝인데 과거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는 서쪽의 대도시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거기서도 서북쪽으로 1750km를 달려가면 등장하는 실크로드의 관문도시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참 힘들죠. 여기가 정말 멀어요. 베이징에서는 2362km.
차 편이 있긴 해요?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25시간인데.
아니 비행기로 어디까지 일단 가서 거기에서 좀 갈 수 있나요?
비행기로 가면 한국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시안까지 들어간 다음에 시안에서 1시간 반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좀 생소하고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여름 휴가철이나 이때쯤 가도 둔황 시내에 20명 이상의 한국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행 상품들도 거의 안 다루는 지역이긴 한데 근데 반드시 또 가볼 만한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 딱 하면 드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의 문화들,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중국은 사실 그 쉬운 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그렇죠.
또 서쪽으로 갈수록 진짜 풍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둔황만 가도 회족들이 되게 많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복장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
약간은 피가 섞여가지고 약간 좀 약간 서양인 같은 느낌이 살짝 도는.
인도스러운.
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터키계에 가깝죠.
네, 터키계스러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내가 한번 미친 듯이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징역에서 하루 한 편의 기차가 있어요. 9시 40분 밤.
밤에.
베이징역을 출발해서. 이틀 후 정오의 둔황역에 도착해요. 38시간 40분.
아니 이틀 동안 기차를 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
저는 뭐 한 일주일도 타봐서.
저도 기차를, 한 3일을 타봐서.
기차를요?
네.
계속 누워서 먹고.
비행기는 베이징에서는 하루 한 편이에요. 비행기로도 3시간 20분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죠.
만약에 여행을 추천해 주신다면 기차 여행이 나을까요? 아니면 비행기로 좀 편하게 가서 그쪽 둔황 지역을 좀 빨리 즐기는 게 나을까요?
날짜가 없으면은 비행기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제 서안으로 날아가서 서안이 과거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베이징만큼 역사 유물이 많은데요. 여기를 찍고 란저우로 가서 란저우 우육면을 먹고 이게 중국 우육면의 시초 같은 데거든요. 그리고 12시간 50분만 기차를 타면은 둔황을 갈 수 있어요.
야.
가깝죠 그러면 아주.
그 정도 시간이면 한 브라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반대편이네요. 네. 아니 실크로드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때는 이제 한무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싸움 쪽에 소질이 있었으면 무자 썼겠어요. 무죄잖아요, 무죄. 근데 이때 중국에는 이제 고조선보다 훨씬 센 강적이 있었는데 이게 흉노족이에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얘네들 한번 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30만 명의 병력을 키워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정보가 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우리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친구를 하나 만들자. 근데 친구로 삼을 고조선은 자기가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월지라는 나라가 흉노한테 얻어맞고서 딴 데로 도망갔대요, 서쪽으로. 그래, 걔네들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서 제일 똘똘한 신하가 장건이라는 신하였는데 이 사람은 서쪽으로 보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너 월지 가서 얘네들하고 협상을 맺어가지고 흉노같이 치지게끔 이렇게 해주고 와라.
네.
장건이 딱 국경을 넘자마자 흉노한테 잡혀요. 그래가지고 억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건은 포기하고 부인도 얻고 애도 낳고 흉노에서 이제 또 이제 감시가 소홀해졌을 거 아니에요?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부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월지가. 거기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월지를 만났는데 이 월지는 이미 다른 좋은 땅을 점령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흉노에 대한 원한도 있고.
내가 왜?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겠네? 돌아가다 또 흉노에 잡혀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는데 또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잡히기도 잘하고 탈출도 잘해요, 이 양반은. 13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가요. 어찌됐건 이 사람이 가져온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실크로드의 원조가
네,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과 서가 사실은 거의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났죠. 물건이 중국어로 동서예요, 동서.
네, 동시.
동시. 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이렇게 어떻게 유래, 설인데 네. 바로 이 실크로드로 인해서 동과 서로 연결되면 동과 서에 있는 물건이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똥씨가 바로 물건이다.
그 사람을 비하할 때도 똥씨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죠. 요 놈의 물건.
네, 그렇죠.
요 물건이야 물건. 그때도 똥씨.
똥씨. 네.
저는 그걸 먼저 배워서.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렇게. 들었나? 그 일로 많이 들었나 봐요, 제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똥씨.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 실크로드가 그 번성하던 시절의 둔항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화했던 도시인데 네네.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장안성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일단 두낭까지는 길이 하나예요. 그 두낭에서 실크로드로 가는 길이 세 갈래로 갈려요. 천산 북로와 그러니까 천산을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 앞에 산이 있거든요. 남쪽으로 돌아간 천산 남로, 그다음에 서역 남로라는 길로 나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낭까지가 당시 중국 영토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남의 나라고 서역이고 무서운 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낭에서 일단 엄청나게 먹고 마셨겠죠. 그리고 또 무섭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서우면 뭘 하겠어요?
막 뭘 쌓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원이 엄청나게 생긴 네, 거죠. 네. 이제 무사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길고, 사람들이 기부를 네. 하고. 그러니까 두낭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은 우리는 과거에 5일장, 3일장 이러잖아요. 장이 쓰는 게 옛날 상설시장이 없었으니까 두낭은 하루에 장이 세 번 썼대요.
그거는 무슨 이유죠?
뭔가 팔고
팔고 할 게 그렇게 많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낭이 로마까지 이제 비단을 실어 나르기도 했지만 로마의 물건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크로드 지역에서 나는 주요 물품 중에 하나가 옷 같은 당시 중국에서 아주 귀했던 물건들이 또 두낭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서로 교역할 어떤 물건들이 많았으니까 네. 장이
아니죠. 제가 지금 두낭을 검색해봤는데 두낭 하면 사진들이 그냥 사막이네요. 그냥
사막의 시작 이런 데죠.
그렇군요. 왠지 이런 실크로드는 우리나라랑도 좀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절에 신라 출신의 어떤 스님도 두낭을 거쳐서 인도를 한번 갔었죠. 바로 왕오천 축국전을 쓴 해초 스님이에요.
네.
그리고 왕오천 축국전 자체가 두낭에서 발굴이 돼요. 그리고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두낭 유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이따가 말할 텐데 두낭 벽화 60점 정도가 한국에도 소장돼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그 당시 가져온 건가요, 한국에?
예, 근데 한국 사람이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관돼 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볼거리가 많은 두낭 어디 먼저 가보면 좋을까요?
가장 유명한 거는 두낭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막고굴을 보려고 가는 거죠.
막고굴.
고굴. 그러니까 사막의 높은 굴이란 뜻이에요.
사막에 굴이 있어요?
예, 석굴 사원이 있고 흔히 한국에서는 두낭 석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불교 석굴군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아잔타나 엘로라보다 훨씬 커요.
약간 그 인도 문화가 섞여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석굴 사원은 원래 인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다가 석굴하면서 끝이 나요. 일본은 석굴 문화가 없어요. 석굴 사업 문화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나요?
저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네. 경험을 해서 몸속에다가 이렇게.
네. 아니 이 고굴 안에 들어가면 좀 문화재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여기가 기구화된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진의 승려인 낙준이라는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금빛 찬란한 빛이 보여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다가 그 자리가 난 데로 석굴을 파기 시작해가지고서 천년 동안 조성이 돼요. 이 둔왕 석굴이라는 게. 그래서 한때는 735개의 동굴이 있었고 여기마다 다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던 거죠.
735개 동굴이면 너무 헷갈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492개. 그리고 1400개의 불상이 있어요.
네.
여기가 운명이 기구한 게 되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원나라 때,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 때만 돼도 이제 둔왕의 실크로드가 막혀요. 명대 이후부터는 바닷길로 가거든요. 육지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아니 왜 막힌 이유가 뭐였죠?
일단 이슬람 세력이 로마와, 쉽게 말해서 로마와 중국 사이를 막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독점 무역 혹은 중개 무역을 하면서 양쪽에서 오가는 상인들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향신료 같은 아시아의 향신료들도 유럽으로 못 넘어갔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연 거예요.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우연치 않게.
아, 우연치
그러니까
않게.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뭔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잊혀져 버렸죠.
네.
그러다가 1900년대에 갑자기 발굴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막고구를 관리하던 사람이 도교 스님이었는데, 도교 수행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뭘 벽을 파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동동. 공간이 있나 하고 딱 파봤더니 이게 17번굴이라고 하는 장경루인데 이 장경굴에서 왕오천주국장 같은 주요한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은 서태후가 지배하던 때인데 서태후한테 편지를 써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뭔지 모르지만. 근데 청나라도 그때 한참 나라가 망할 때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오릴스타인이나 프랑스의 폴폴리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타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는 사는데 되게 헐값에 사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오타니가 가져온 그 구입한, 중국 분들은 약탈했다고 그러는데 구입한 물건들이 한국에도 오게 된 거예요.
네.
당시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일본으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중국에 이렇게 서태후에게 넘어갔으면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문서가?
지금도 이렇게 가이드 여기는 그냥 투어를 못 해요.
네네.
지금도 가이드 투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선족 교수님이 이제 한국말은 해주시는 네.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단 너무 화를 내요. 서양인 도둑놈들이 우리 걸 다 가져갔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흥분하면서 말을 가이드가 화내면서 설명하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리 건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이제 마오쩌둥 시절에 문화 대혁명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난동에서 전통적인 문화들을 다 파괴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가 파괴를 했잖아요.
아,
그럼 나만 왔을 거라면
잘 보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죠. 어디에 있었어도 남아 있는 게 일단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그 막고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관람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들국화가 부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여러분은 지금 EBS FM 냐오차이나 여행작가 우리 전명윤 씨와 함께 둔왕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막고글 그 관람할 때 꼭 알고 가면 좋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팁이 있다.
네. 이거 좀 되게 복잡한 게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막고구를 도굴당했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일단 현재 발굴된 게 492개의 굴인데 이 중에 관람이 가능한 굴은 198개예요.
그중에서도?
근데 그중에서도 또 기본 입장권. 그러니까 이제 입장권이 여러 가지거든요. 기본 입장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굴은 32개인데 이 32개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그날 가이드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한 15개 안팎으로 보여줘요.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열어주고 싶은데 열어줘요.
가이드가 기분이 좋은 날 딱 걸리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제 32개 중에 15개를 어떻게 랜덤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관람객이 보고 싶은 글을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진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돼요. 여긴 정말 잡혀가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금지하는 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화내면서 설명하다 사진 찍으면 더 화를 내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 입장료는 어떻게 돼요? 뭐.
기본 그러니까 이제 32개 중 15개를 볼 수 있는 입장료가 220위안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비싸죠. 입장료가 비싸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특별 굴들인데 그 32개 안, 바깥의 굴들은 굴 하나마다 가격이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최저 200에서 최대 2,000위안까지.
오 마이.
그러니까 2,000위안이면은 한국 돈으로
40만 원 가까이 돼요.
종합권 없나요, 종합권?
그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술적으로 보는 팀들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독일 테레비가 이 막고구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60만 불 요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큐멘터리 시작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촬영료를 그렇게 요구한 거죠. 결국 그 다큐멘터리 못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에 NHK에서 이제 그 실크로드랑 대황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네. 그때 좀 초창기여가지고 그때는 중국 정부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찍은 화면이 유일한 화면인데 옛날 화면이니까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렇죠.
이왕이면 좀 멋지게 찍어서 남겨놓는 것도 좋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입장료는 220원에서 그리고 만약에 하나하나 더 하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아마 다 보면은 뭐 그럼 몇천 위엔도 될 수 있겠네요.
100만 원 더 깨질걸요 아마.
네. 이거 뭐 입장료만 두둑히 준비해 가야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보고 싶다면.
그러니까 기본굴만 보세요. 그리고 봐도 몰라요. 사진도 못 찍고.
제 생각에도. 네. 아까
겉에는 그 찍을 수 있는 거죠. 굴 안에는 못 찍어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거대한 이제 굴군이 있거든요. 네. 그 거기밖에 못 찍어요. 네. 그러니까 입장할 때 카메라를 뺏겨요. 아예.
아 그렇죠. 네. 막고글 말고 또 다른 볼거리가 있을까요?
명사산이라는 모래 언덕이 있어요. 재밌죠? 그 울명자의 모래사자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모래 사막이 딱 등장하는데 막고글에서도 바로 보여요. 여기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래 사구인데 높이가 이제 총 면적이 한 8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되게 거대한 사막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왜 이름 울명의 모래사자가 붙었냐면은 언덕에서 모래가 날리는 소리가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 같다. 휘휘 하는 소리가 흑흑으로 들은 거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물론 전설이긴 한데 명사산 아래서 두 나라 군대가 전투를 벌였는데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양쪽 군대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매장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산채로 묻힌 군인들의 이제 유령 군대 울음소리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명사산의 울음소리가 악명이 높아서 이렇게 법현이 이제 법현이라는 스님이 인도를 가면서 썼던 기행문이나 현장 스님의 기행문을 보면은 악마의 소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일단 사막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네. 지도가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네. 명확하게 또 우는 소리로 들릴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왜 고속도로 달릴 때 그 왜 네. 노래 소리처럼 들리는 그 구간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 무슨 구간이죠?
실로폰인가처럼.
나는 너무 정확하게 들리던데.
사람들 졸음 방지하려고 그런 느낌?
정확하게 들리던데. 거기서도 사실 뭐 설을 추가하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만드는 중국뿐만 천재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지금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무서운 전설이 있으면 좀 사람들이 꺼릴 것 같아요. 여기 가는 거를.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또 액티비티화 시키는 게 이제 또 중국분들의 능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사산에서 타는 모래썰매 아주 유명하고요.
산이 자체가 좀 높아요. 어때요?
그냥 모래 언덕이에요.
언덕이죠.
네, 사구죠. 사구. 네. 그리고 사구 아래 월화천이라고 하는 정말 달 모양의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데는 낙타를 타고 갈 것 같은데.
낙타도 그러면... 빌려서 탈 수 있죠.
낙타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낙타는 낙타보다는 모래썰매가 싸니까.
모래썰매가. 사막에서 낙타 타는 거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2시간을 타봤는데 하루 종일 타고 싶더라고요.
저 인도에서 15박 16일 타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좀 아프긴 해.
어때요? 낙타 타는 비용은 그냥 비싸지 않아요? 어때요?
여기는 한번 완전히 조이라이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탑승 경험 네. 정도라서 100에서 150위안 정도 주면 탈 수 있어요.
아, 그냥 길게 타는 건 아니고 그냥
10분? 그러니까 10분 기념사진 정도 찍는 정도고요. 네. 너 낙타 타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낙타는 뒷다리를 먼저 들어요. 앉아 있다가.
그럼 뒤로 이렇게
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쏠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굴러 떨어지 앞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분들은 그 주의사항을 잘 안 줘요.
네.
낙타 몰입꾼이 막 웃어요. 사람이 떨어지면은. 네. 그래 가지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네.
낙타봉이 꼭 이렇게 두 개가 싹 올라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 있으면 잡을 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쌍봉 낙타는 이제 몽골 낙타고요.
네, 네.
원래 오리지널 낙타는 이제 단봉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판타전이 추천하는 또 두낭 베스트 코스 한 곳만 더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옥문관이라고. 네. 두낭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만 가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바깥을 어금용하면은 세외 변경이라고 그랬죠. 혹은 서역.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군대 가는 마음으로 가는. 근데 이게 한 2000년 정도 된 관문인데 흔히 이제 만리장성의 끝자락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은 이제 베이징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이에요. 진시황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전에 만들어진 관문들이거든요. 그냥 이제 흙으로 지었어요. 흙에다가 볏짚 섞어가지고 지은 거라 지금 보면은 그냥 상성의 느낌보다는 거대한 흙덩어리 같은 느낌?
굉장히 좀 튼튼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풍화 때문에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오래된 그냥 흙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화가 되어 있죠.
그래도 끝자락이니까 한번 볼만은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국립지질공원하고 연결되는데 그 사막 지형에서 나오는 특이한 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네. 그거 자체로 약간 돌로 만든 자연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막화를 방지하는 어떤 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로 북쪽이 고비 사막이에요. 광명 높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거기는.
보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거네요.
오히려 네. 사막 그 사람이 사는 데조차도 사막화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죠. 그러니까 그걸 막는 데 급급한 수준이지.
아, 수준이지. 예. 네. 그럼 이 둔황이 굉장히 외진 곳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다른 먹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중국을 거의 다 여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서쪽에 신장이 그루자 지구까지. 제 기준으로 양꼬치는 둔황에서부터 시작돼요.
아. 양꼬치는 칭다오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칭다오 맥주 때문에 한국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 저는 기본적으로 한족이 무슨 양꼬치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양꼬치가 아니야.
어, 그렇죠. 그렇죠. 무슨 한족이 양꼬치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양꼬치의 맛이 진정 양꼬치의 맛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그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먹는 양꼬치들도 대부분 냉동육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두낭을 가면 얼마나 인상적이냐면은 사주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야시장인데 거기를 낮에 가면은 이제 노점상 할아버지들이 양다리 한 두 개를 리아카에 매달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낮 동안 양다리를 칼로 하나하나 생양고기죠, 진짜로. 얼지 않은 생고기를 네. 쓸어가지고서 꼬치에 하나하나 껴요.
네.
이거를 정말 잘 맞는 백탄에 아주 천천히 구워줘요. 부채질을 하면서.
네.
그냥 지금 우리가 먹는 양꼬치 같은 건 되게 많이 향신료를 뿌려 먹잖아요.
네.
고기가 좋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향신료 필요 없다.
네.
누린내가 안 나.
약간의 향신료만 쓰면 되는 거죠. 그 숯불에서 익어갈 때 그 양고기는 기름이 좀 많잖아요.
네.
그 기름만 보글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느낌. 그때 딱 건져가서 먹었을 때. 와, 이건 진짜로 맥주 필요 없어요. 양꼬치만 먹어도 되고. 양꼬치가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중국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자라요. 왜냐하면 생고기를 칼로 이렇게 저며가지고서 만드는 거라 고기가 크게 안 쓸리거든요.
눈에 그래서. 보여요, 지금. 네. 그 양꼬치는 어떤 모습일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낭부터 양꼬치가 먹을만해지고요, 제 기준으로는. 네. 서쪽으로 갈수록 맛있어요.
네. 네. 기대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다 보면은 이제 베이징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양꼬치를 먹는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오랑캐들이 이게 무슨 양꼬치라고 뭐 이러면서 비하하게 되죠.
아,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사실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뚜낭 완전 오리지널 꼬치.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주로 이 양꼬치에 우리는 맥주를 주로 마시거든요.
예.
네, 어떤 그런 조화 때문에. 근데 여기 사람들은 두낭 분들은 양꼬치에다가 뭐 주로 같이 먹는 술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양꼬치는 맥주에 주로 여기도 먹긴 해요. 지금이야 네. 이제 캔 맥주가 여기저기 네. 보급이 되니까. 근데 좀 특이한 술을 마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또 유목민들이 먹는 마유주 같은 거를.
마유주.
그러니까 말 젖으로 만든 술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우유를 삭혀서. 사실 처음 먹으면 이렇게 썩 좋은 맛은 아닌데
네.
이게 또 양꼬치와의 궁합은 좀 맞는 편이에요.
막걸리 같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네. 네.
전통주.
예, 예.
그 지역.
예, 예.
네, 마유주가 있다.
마유주.
이쪽 지역은 이제 여행하려면 숙소가 네. 뭐 호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없을 것 같고 제 느낌에는요.
아니요. 유명한 관광지여서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오히려 서양인들도 꽤 많이 와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딱 정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중국 여행들이 효도 관광이 너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맞아요.
장가계, 구체구 막 경치이쁜 데만 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만 하더라도 둔왕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둔왕에서 나온 17번굴에서 나온 그 문서들 있잖아요.
네.
이 문서만으로도 둔왕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정도예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학자들도 많이 오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인만 와도 여행자 되게 많은데 한국인이 없는 편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잘 안 알려진 곳이고.
그렇죠. 제가 아무리 가라고 책에 써도 안 가요.
네.
이게 보니까 전공에 따라서 같은 곳이라도 방문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만약에 가게 되면은 숙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좀 팁 좀 주세요.
허락에 계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유스 호스텔이 세 개 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도미토리로 가면은 한 52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렴하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미 그 유스 호스텔 안에는 더블룸 같은 경우는 한 200위안에서 260위안 정도의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좋은 호텔들은 이제 사주 빈강 같은 이제 5성급 호텔들이 있어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1500위안에서 2000위안 정도 되니까 숙소가 제가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주변에 숙소가 많이 몰려있거든요.
네.
그 주변에만 한 80개 있어요.
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싸게는 네. 8000원부터 살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도미토리에서 하면 8000원 정도에서
그렇죠.
시작한다.
그리고 다행히 둔왕은 좀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유스 호스텔을 가서 도미토리를 얻어도 외국인은 좀 한 방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분하고 안 섞이게. 근데 그게 약간 좀 서로 편하긴 하거든요.
네.
관습들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중국 분들이 늦게 다닌 거 보면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 외국인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리해 주는 게 서로 편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되게 잘하세요. 요령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정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둔왕 여행을 같이 해봤는데요. 둔왕을 갔다 온 기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뭐 훑어서 본 느낌이고 양꼬지 느낌은 정말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한 번쯤은 그 모래바람 맞으면서
네네.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사막을.
네, 이
굉장히 황홀한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기차가 이제 많이 안 다녀요. 자주 안 다녀서
네.
버스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버스가 대부분 한 10시간씩 가요.
네.
그럼 이제 밤에 타서 아침에 떨어진 게 숙박료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새벽 3시쯤 사람을 깨워요, 다. 딱 내리면 허허 벌판에 양꼬치집만 있어요. 그럼 잠결에 한 30꼬치 먹어요. 그리고 자거든요.
네.
그럼 다음날 이제 막 겨드랑이에서 양냄새 나고 막 이러면서 서로 기피하고. 그 재미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둔왕 여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가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하우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하우스에서 맛있는 취업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건강한 두피를 위한 자연 친화적 홈케어 브랜드 더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손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젤을 드립니다
줘요 줘요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열리는 뮤지컬이죠. 여신님이 보고 계셔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신혜성이 부리는 그 자리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리오차이나 DJ 박희순
이승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 지하여.